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15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버념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15번째 시간인데요. 책으로는 제10장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이지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크리스찬 앞에 곧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죠. 겸손의 골짜기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좀 꽃길이 열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꽃길은커녕 겸손의 골짜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쪽에서 두 사람이 막 뛰어오죠. 순례자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가봤는데 거기에 가봤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만 만나고 너무나 무서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돌아간다고, 혹시 당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쪽으로 갈 생각이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들이 봤던 무서운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내가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천성에 이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하니까 나는 가야만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막 말리죠. 말리면서 아니 뭐 알아서 하라고, 전 가고 싶으면 가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제갈 길로 가버리게 되고 순례자 크리스찬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순례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내딛고 이제 걸어가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것은 그 길의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한번 발을 헛디뎌서 빠져버리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고 무섭고 위협적인 수렁과 도랑이 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용된 단어가 수렁이다, 도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협적인 것인지 마음에 금방 와닿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낭떠러지가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오른쪽에 바로 바짝, 그리고 바로 왼쪽에 바로 바짝 그냥 절벽 같은 낭떠러지가 양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요. 아니, 그러면 이 골짜기 그 사이로 나 있는 이 길이라도 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길도 굉장히 비좁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없이 비좁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길도 굉장히 비좁아서 뭐 한 사람도 겨우 조심조심 걸어야만 하는 뭐 그 정도의 넓이였던 것 같고 바로 그 길 바로 옆에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그냥 깊은 낭떠러지가, 깊은 절벽이 이제 놓여져 있었으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골짜기니까 어둡기는 또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여기 보니까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 그곳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 그냥 이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좁은 길이 아주 깜깜한 골짜기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의 바로 오른쪽과 바로 왼쪽에 깊이가 한참 깊은 절벽과 낭떠러지가 양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이 걸어가게 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기 책에 보면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자니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참 걸어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리는 막 부들부들 떨렸을 거고 몸의 기운은 다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간에 앞에 있었던 그 정자 같은 게 하나 딱하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 쉬어가도록요. 그런데 골짜기 중간에 뭐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긴 있는데 정자가 아니고 지옥의 입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진짜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입구처럼 보이는 그 무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시무시한 소음이 들려왔고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길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길은 굉장히 비좁은 데다가 울퉁불퉁한 데다가 길 바로 오른쪽과 왼쪽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데다가 중간쯤 갔을 때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 중간쯤에 지옥의 입구라고 불릴 만한 무시무시한 불꽃이 튀고 막 화염이 튀는 그런 이제 무서운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몸도 지쳐 있었겠지만 다리의 힘도 풀렸겠지만 골짜기 그 중간에서 그 지옥의 입구 같은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겠죠. 아, 나는 여기서 이러다 죽는가 보다. 이러다 죽겠구나.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순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무시무시한 광경과 음산한 소음이 한참 동안 그에게 보이고 그에게 들려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또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일이 순례자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무리의 마귀 떼가 이 순례자 크리스찬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한 무리의 마귀떼가 자기를 이제 공격하러 달려드는데 지금 상황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지탱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누가 흔들어대면 오른쪽 수렁이나 왼쪽 수렁으로 이제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데 마귀떼가 막 온통 달라드니까 뭐 순례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는 진짜 끝나는구나. 이번에 여기서 내가 그냥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되었겠죠. 다행히 순례자 크리스찬이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죠.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마귀떼가 도망가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마귀떼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마귀떼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순례자 크리스찬을 막 한순간에 절망시키고 무섭게 하고 기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는데 대신 한 명을 남겨뒀어요. 그 한 명이 이 뒤에 붙어가지고 순례자 크리스찬의 그 귀에 이제 계속 작은 말로 소근소근 거리는데 그 소근소근 거리는 말의 내용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제 이쯤 되면 너무나 기운도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마귀가 뒤쪽에서 소근소근 되는 말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자기 마음이 말하는 소리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내가 미쳐가지고 믿음도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로 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안 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걸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돼 있죠.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갔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이 겪었던 세 가지 무서운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길 옆에 나 있는 그 깊은 수렁과 도랑을 보면서 절망을 했던 순례자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더 무서운 일을 만나고 더 무서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더 깊은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서 좁은 길을 걷는 상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골고산을 향하여 출발할 때 막 노래를 부르고 기쁨에 충만해 있던 순례자 크리스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좁은 길을 우울하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걷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노래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순례자 크리스찬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음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면 조만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었고 함께 통과했던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은 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또 걸어가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골짜기에도 이제 햇볕이 비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빛이 비춰지면서 아무리 비좁은 길이지만 환하게 빛이 비춰지니까 양쪽에 깊은 절벽과 낭떠러지가 여전히 있지만 환한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발을 내디디면 그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니까 순례자 크리스찬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좀 더 기쁨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비춰지는 환한 빛의 도움을 받고 남아있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 나 있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다 걷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10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를 또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10장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도대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를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길로 묘사가 되어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것을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런 이제 표현들을 들을 때 우리는 대번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이나 아니면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이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또 몸이 병에 걸리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할 때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이 되겠죠. 왜 아니겠어요? 죽고 싶을 만큼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데 왜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못 부르겠습니까? 못 부를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현실이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에서 혹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늘 현실로 그것을 1차적으로 끌고 가서 그냥 해석해버리고 결론내버리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되니까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니까요.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성경이 말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야지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늘 그냥 현실 생활 속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와가지고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그냥 현실로 끌어당겨서 현실을 위한 오늘 하루의 삶, 이 땅에서 몇십 년 될지도 모르는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그냥 써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미련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그 현실, 그래서 정말 거의 죽을 것만 같은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 아니면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먼저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이 말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기를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철로역정 안에서 찾아야 하겠죠.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번연이 10장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장에서 존 번연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좁은 길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발을 조금만 잘못 내디디면 빠져가지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 깊은 도랑이 파져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절벽과 낭떠러지가 양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길 자체도 굉장히 비좁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몇 걸음 몇 걸음 더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덮여서 분명히 양쪽에 낭떠러지가 있고 길은 좁은데 앞은 안 보여서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내딛는데 온통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듬으면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고 묘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슬픔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했던 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 위에 중간에 지옥의 입구라는 것이 있어서 막 무시무시한 소리와 그리고 무시무시한 화염들이 불꽃들이 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또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이제 뒤에 딱 달라붙어서 소근소근 거리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마귀 소리인지 모르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까지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배반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과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니 이제 이러면서 그 좁은 길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혼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던 것이죠. 존 번연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 옛날의 청교도들이 혹은 중세의 성경적 신비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러니까 신자의 영혼에 마치 어두운 밤이 된 것처럼 짙은 어두움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신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죠. 빛의 자녀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빛의 자녀들,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의 그 영혼의 마음에 갑자기 짙은 어두움이 깊게 드리워지게 되는데 그 일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도 그렇고 철로역정에서도 그렇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현실의 일들이 안 되어서 아니면 몸에 질병이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의미하기보다는 신자의 마음 혹은 신자의 영혼에 짙은 어두움이 내려앉아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전에는 대낮의 햇빛을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그것을 보고 확연하게 그것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짙은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즐거움들을 느낄 수 없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지옥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할 그런 영원한 장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런 마음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신자에게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들이 쏟아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신성 모독적인 생각들이 막 이 번개처럼 이렇게 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이 영적인 어두움이 임했을 때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집어 넣어놓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아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내가 신앙을 버렸나 보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이제 그런 굉장히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로 역정에서 존버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서 우리가 딱 핀포인트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일단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휩싸는 것이고 그런 어두움의 상태에서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힘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지옥의 불길이 지옥의 저주가 오히려 나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야 하는 그 힘든 기간, 그런 기간이 신자의 삶에 있을 수 있고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존버년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 원래 그 중세의 성경적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썼던 용어인데요. 이제 오늘날은 영적인 침체라는 그런 단어는 개신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가끔 하시죠. 영적인 침체예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존 번연이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크리스찬이 통과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침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 좀 약간 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장소인지를 드러내는데 약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침체 그러면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라앉으면 금방 다시 뜬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라앉아서 아예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영적인 침체라는 단어도 물론 좋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찬란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복음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이런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빛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전한 빛에 비하면 촛불 같은 빛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비춰진 그 촛불 같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환한 빛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빛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는지, 아예 빛을 안 보고 흑암의 권세에서 갇혀서 산다면야 뭐 좀 더 어둠이 깊어져 봐야 그게 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어요. 근데 흑암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 빛이 더 환해지기를 늘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느 순간에 그 빛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그것을 겪게 되는 신자에게는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마치면서 존 번연이 그러거든요. 겸손의 골짜기 다음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거보다 더 무섭고 이거보다 더 힘든 곳이다 그러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아볼론을 만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그때는 적어도 빛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아볼론은 없지만, 그러나 이 빛을 보던 우리에게 흑암이 휩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그 당혹감과 거기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진짜로 좁은 길을 걷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일생을 살면서 최소한 몇 번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 있다.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천성에 이르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좁은 길을 진짜로 걸어가게 되면 이런 종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게 될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무슨 일까지 겪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덜 당황하게 되고 덜 놀라게 되고 덜 절망하게 되겠죠.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던 하나님의 빛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 같고 천국의 영광이 보이기보다는 지옥의 저주와 형벌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것을 통과하는 신자에게 많은 한숨과 많은 눈물과 많은 절망을, 많은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 한동안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어둠 가운데 그냥 아예 들어가 살고 있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있어도 그것을 괴로워할 줄도 모르고 당황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지만 참된 신자는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빛 없이 살아가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여정 속에 한두 번은 있게 된다는 것, 또 많이 있게 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장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은 이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왜 좁은 길을 걷느라고 힘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빛까지도 거두어 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생하며 걸어가도록 만드시는가?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은 신자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허락하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존 번연 같은 청교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요. 그 청교도들의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한 일곱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처럼 얼르고 달래는 데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게 좀 불만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고 좀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고 아, 좁은 길을 걸어서 천성을 가는 그 여정 속에 내 신자들 삶 속에 마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위안이라는 것이, 모든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 들으면 좀 살짝 기분이 나쁘죠.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이 정도로 안 하셔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니 꼭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푹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이런 온갖 고생을, 심한 고생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라고 우리를 정말 못 믿으시나, 우리를 정말 불신하시나 괜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좀만 좋아지고 좀만 괜찮아지면 금방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손떼는 것이 우리들의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를 한동안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넣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각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한번 보내고 나면 남은 한 60년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빛 가운데 걷도록 하시다가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는 우리를 고쳐놓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도로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은혜와 은사를 개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군인을 훈련할 때요, 소파에 앉혀놓고 훈련하지 않잖아요? 레스토랑에, 좋은 레스토랑에 앉혀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훈련하지 않잖아요? 전쟁의 상황 속에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땀을 흘리고 막 몸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군인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군인이 갖춰야 될 그 전투 기술을 익숙하게 몸에 배게 하도록 훈련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정말 집중해서 배울 수 있게 하려면 극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왜 운동선수들도 극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평범하게 훈련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기간 내에 쉽게 그 기술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 이유는 죄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때로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게 죄가 악하니까 피해라 이렇게 말로만 가르쳐서는 또 잘 안 들어먹는 그 고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으시고 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벽과 같고 낭떠러지와 같은 것지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짓는 사람이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옥문 앞에서 알게 해주시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그 무서운 공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약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들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소홀히 여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자기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배웠으니까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막 교만한 마음을 잔뜩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죄가 이제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번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빛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얼마든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 넣으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하고 추한 교만과 여러 가지 죄들을 제거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신자들을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면 여기 순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세요. 이 지옥의 저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지옥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흑암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흑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거밖에 안 돼?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해? 왜 우울해?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한두 번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심으로써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청교도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모든 이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선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유들은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지향점, 목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데 집어넣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이런 곳에 집어넣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만 하지, 여기서는 내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고 여기서는 내가 성장할 수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 여정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과정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은혜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오래 거기를 걷고 있는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노래를 늘 부르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이 10장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북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